GOA 세계 뉴스입니다. 이란 핵합의 JCPOA 서명국들이 미국을 포함해 다음 주 오스트리아에서 핵합의 복원을 위한 협상을 시작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 신문은 오늘 서방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이란과 프랑스, 독일, 영국, 러시아, 중국, 그리고 미국 등 JCPOA 모든 서명국의 고위 관리들이 오스트리아 수도 빈에서 모일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다만 현재로서는 미국과 이란 간의 직접적인 논의는 계획되지 않았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오스트리아 빈은 지난 2015년 당시 바락 오바마 행정부가 이란과 핵합의를 위한 최종 협상을 벌였던 장소입니다. 로이터통신도 오늘 이란과 JCPOA 서명국이 오는 6일 오스트리아에서 만나 핵합의 복원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유럽연합이 주최한 JCPOA 공동위원회 화상회의에서 참여국들이 합의한 내용입니다. 아바스 아락치 이란 외무차관은 이란 TV에 출연해 오늘 화상회의에서 솔직하고 진지한 대화를 나눴으며 참여국들이 오는 6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대면 회동을 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측 대표도 이날 트위터에 우리가 올바른 길로 가고 있지만 앞으로의 길이 쉽지 않고 집중적인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면서 모든 당사자들이 이를 위한 준비가 된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타이완에서 오늘 고속열차가 터널에서 선로를 이탈해 40여 명이 숨지고 수십 명이 다치는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현지 당국에 따르면 수도 타이베이를 출발해 동남부 타이둥으로 향하던 열차가 이날 오전 9시 30분경 터널 안을 지나던 중 선로를 이탈했습니다. 8칸짜리 기차에는 당시 약 500명이 타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사고로 적어도 지금까지 48명이 숨지고 60여 명이 다쳤으며 중상자가 많아 사망자가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당국은 밝혔습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사고 열차는 인근 건설 현장에서 미끄러져 내려온 트럭에 부딪혀 선로를 이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미얀마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군부의 폭력 행위를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안보리는 어제 발표한 언론 성명에서 급속히 악화하는 미얀마 상황에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평화로운 시위대에 대한 무력 사용과 여성과 어린이를 포함한 수백 명의 민간인 사망에 대해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영국이 작성한 초안에는 추가 단계를 고려할 준비가 돼 있다는 문구가 포함됐으나 중국의 반대로 삭제됐고 비난, 살해 등과 같은 단어도 완화된 표현으로 대체됐다고 언론은 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얀마 군부는 오늘 미얀마 전역의 무선 인터넷을 차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얀마 정부는 전날 현지 통신업체에 모든 무선 인터넷 서비스를 추후 공지가 있을 때까지 잠정 중단할 것을 지시하는 공문을 보냈다고 언론은 전했습니다. 한편 미얀마 최대 도시 양고를 주재한 한국신한은행은 2일 지점 운행을 잠정 중단하고 직원들의 철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지난달 31일 해당 지점에서 근무하는 미얀마인 직원이 퇴근길에 보안군의 총에 머리를 맞고 사망한 뒤 나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과 브라질에 이어 세계에서 세 번째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많은 인도에서 신규 감염 사례가 6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인도 보건부 집계에 따르면 오늘 인도에서는 8만 1,446건의 신규 감염이 보고됐습니다. 이는 지난해 9월 16일 9만 7,884명이 보고된 이후 가장 많은 수치입니다. 특히 2월 중순 신규 확진자가 1만 명 아래였던 점을 고려하면 한 달 반 만에 약 8배 가까이 증가한 겁니다. 현지 언론은 최근 증가세가 지난해 1차 유행 때보다 훨씬 더 가파른 점이 심각한 문제라며 느슨해진 방역 조치와 전파력이 강한 변이 바이러스 확산 때문으로 분석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가 오는 16일 미국에서 정상회담을 개최할 예정이라고 일본 정부가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가토 가스노부 관방장관은 오늘 기자회견에서 미일 정상회담 계획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스가 총리는 바이든 대통령과 대면 회담을 하는 첫 외국 정상입니다. 이와 관련해 가토 관방장관은 미국이 미일 동맹과 양국 관계에 중대한 우선순위를 두고 있으며 미국 정부가 인도태평양 지역에 전념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설명했습니다. 박형주였습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4월 2일 금요일 VOA News Today 3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의 안보실장들은 오늘, 즉 2일 미국 해군사관학교에서 만나 대북정책을 논의합니다. 미국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 보고서와 관련해 중국의 대북제재 이행을 촉구했습니다. 마이크 폼페오 전 미 국무장관은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의 비핵화에서 진전을 더 이루지 못해 유감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 억류 한국계 미국인 3명의 송환을 국무장관으로서 가장 좋았던 순간으로 꼽았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대부분 지역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는 0도에서 12도, 낮 최고는 4도에서 16도.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0.5 내지 2.5m, 서해 앞바다 0.5 내지 2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의 안보실장 회의가 오늘 메릴랜드 주 소재 미국 해군 사관학교에서 열립니다. 미국 정부 고위 당국자는 이번 회의의 핵심은 대북 정책에 대한 논의라고 밝혔습니다. 이은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제이크 솔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한국의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일본의 기타무라 시게루 국가안전보장국장이 2일 워싱턴 인근 미 해군사관학교에서 만나 북한 문제 등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합니다. 미 행정부 고위 당국자는 1일 전화 브리핑에서 이번 회의에 대해 설명하면서 한반도 평화와 안정 유지와 연관된 문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대처, 그리고 기후변화와 관련한 다음 조치가 주요 의제라고 밝혔습니다. 이 고위 당국자는 특히 이날 회의가 열리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설리번 보좌관과 미국팀의 현재 마지막 검토 단계에 있는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 검토에 대해 검토하고 논의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대북정책에 대한 논의가 3자 협의의 핵심 의제라는 설명입니다. 회의에서는 구체적으로 핵 비확산, 북한의 최근 탄도미사일 발사,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과 관련한 북한의 상황, 최근 북중 간 외교 관계 등 모든 측면이 논의될 것이라고 이 고위 당국자는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목표는 대북 문제에 관한 공동의 이해를 심화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고위 당국자는 이날 전화 브리핑에서 미북 싱가포르 선언이 여전히 유효한지를 묻는 질문에 싱가포르 합의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있다며 앞으로 며칠 안에 그에 대해 더 말할 게 있을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 고위 당국자가 2018년 2월 열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 싱가포르 정상회담의 합의에 대해 긍정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바이든 행정부 당국자들은 그동안 전임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접근 방식을 비판하면서 차별화된 접근법을 강조해 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은 당시 싱가포르 회담에서 채택한 공동선언을 통해 새로운 미북관계 수립,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미군 유해 송환 등 4개 항에 합의했었습니다. 한편 행정부 고위 당국자는 2일 열리는 3국 협의가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 발표에 앞선 최종 협의는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이 고위 당국자는 우리는 이것을 최종 협의로 보지 않고 비핵화와 긴장 완화 등 공유된 목표에 관해 일본, 한국과 앞으로 나아가면서 끊임없이 협력할 반복되는 과정이라고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이은경입니다.
미 국무부는 미 한일 안보실장 협의에서 북한 문제를 포함한 대북정책 검토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새 대북정책의 중심에 북한의 비핵화가 있을 것이라는 점도 거듭 확인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네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마무리 단계에 있는 미국의 대북정책 검토와 관련해 미한일 안보실장들이 의견을 교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It will provide National Security Advisor Sullivan and other U.S. officials an opportunity to hear directly from these senior.
프라이스 대변인은 1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번 협의가 제이크 설리번 보좌관을 비롯한 미국 관리들이 직접 일본과 한국의 고위 관리의 의견을 듣고 우리의 대북 정책 검토와 관련해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나눌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며칠 전 검토 작업이 결론에 도달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이번 협의는 3자 회동을 통해 일본과 한국의 다양한 직급의 관리들로부터 들어왔던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관점을 공유할 수 있는 기회도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미 해군 사관학교에서 열리는 이번 협의가 한국과 일본의 안보실장들로부터 대면 방식으로 들을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의 비핵화가 새 대북 정책 검토의 주요 내용이 될 것이라는 점도 확인했습니다.
Now, I wouldn't want to prejudge the conclusion of any ongoing review, but we have said that denuclearization will
진행 중인 검토 작업의 결론에 대해 예단하진 않겠지만 미국은 비핵화가 미국의 대북 정책의 중심에 계속 있을 것이라고 말해왔다는 겁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미국과 한국, 일본 간 삼각 공조의 중요성도 거듭 강조했습니다.
We also know that any approach to North Korea in order to be effective will be one that we will have to
북한에 대한 어떤 접근법도 효과적이기 위해선 조약 동맹인 일본과 한국을 포함한 가까운 동맹과 보조를 맞춰 실행돼야 한다는 점을 알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한편 프라이스 대변인은 이번 미한일 안보실장 협의가 대북정책 검토 작업의 최종 단계가 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북한에 대한 정책 검토가 마무리되고 있다는 이전 발언 이상으로 넘어가지 않겠다며 직접적인 답변을 피했습니다.
I wouldn't want to go beyond what we said before, and that is namely that our review of our North Korea policy is coming to a conclusion.
다만 이번 검토 작업 전반에 걸쳐 동맹국인 한국, 일본뿐 아니라 다른 협력국들과도 협의했다면서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성김 동아태 차관보 대행 등 많은 국무부 관리들이 이 같은 논의에 참여했다고 말했습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이번 미한일 안보실장 협의는 이 같은 논의 과정에 반복이 될 것이라면서도 확고한 시안을 정하고 싶진 않다고 밝혔습니다. 설리번 보좌관은 2일 워싱턴 DC 인근의 해군 사관학교에서 서훈 한국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기타무라 시게루 일본 국가안보국장을 만나 첫 3자 협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뷰이 뉴스 함재합니다.
미국은 이번에 공개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 보고서와 관련해 중국의 대북제재 이행을 촉구했습니다. 중국이 북한의 제재 회피에 다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보고서 내용을 문제 삼은 겁니다. 오택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주재 미국 대표부는 이번에 공개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 보고서는 북한이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대표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1일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이번 보고서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이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세부적으로 조명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는 고농축 우라늄 생산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현대화가 포함된다는 보고서 내용을 거듭 지적했습니다. 이어 유엔의 대북 제재는 북한이 이웃나라와 더 넓은 국제사회를 위협하는 무기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이라며 제재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미국 대표부는 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와중에도 북한의 제재 회피 활동이 계속되고 있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북한이 코로나 대응으로 국경을 봉쇄했음에도 금지된 무역을 지속했을 뿐 아니라 해외 파견 북한 노동자들의 외화벌이도 이어졌으며 이는 모두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는 것을 보고서가 보여줬다는 겁니다. 나아가 북한은 정교한 제재 회피 기술을 통해 국제 금융체제에 계속 접근해 자금을 확보할 뿐 아니라 불법적인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위한 부품을 조달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보고서가 지난해 북한이 이란과 주요 부품 이전을 포함해 장거리 미사일 협력을 재개한 점을 지적했다면서 북한의 무기와 첨단 기술 판매는 국제 평화와 안보에 위협이 되고 있고 세계 비확산 체제를 약화시킬 뿐 아니라 북한의 불법 무기 프로그램을 진전시키는 데 필요한 수입을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미국 대표부는 이번 보고서와 관련해 중국의 대북 제재 이행을 촉구했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의 제재 회피 활동 상당 부분이 중국 영해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줬고 미국은 중국이 이런 북한의 불법 활동을 억제할 것을 적극적으로 촉구하고 있다고 미국 대표부는 밝혔습니다. VOA 뉴스 오택성입니다.
그러면 이어서 오택성 기자와 함께 안보리 전문가 패널의 보고서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죠.
네, 이번 보고서는 지난 3월 31일 유엔 안보리를 통해 공개된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 최종 보고서입니다. 안보리 산하 제재위는요,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 두 차례 발표하는 보고서에서 북한의 안보리 결의 위반 활동을 상세히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번 보고서는요, 북한이 핵과 미사일 발사 프로그램을 여전히 지속하고 있고 또 각종 제재를 회피하고 있으며 사이버 해킹 공격 등을 통해서 자금을 확보하고 있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미국은 대북 제재 이행과 관련해 특별히 중국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번 보고서도 중국의 대북 제재 이행과 관련한 내용이 담겨 있죠?
네, 그렇습니다. 중국은 보고서에서 압도적으로 많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보고서에서 무려 214회나 언급됐는데요. 이 가운데 상당수는 북한의 제재 회피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부분이 바로 해양에서 북한의 제재 회피 활동과 관련한 겁니다. 보고서에는 북한으로 정제유 제품을 운반한 선박들의 구체적인 활동 내용이 명시됐는데 이들 선박은 중국 기관과 연관이 있거나 그 활동이 중국 영해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이 포착된 건가요?
중국 영해를 통행하는 뉴콩크라는 이름의 선박이 대표적인 사례로 제시됐습니다. 이 선박은 추적을 피하기 위해 자신의 선박 식별 장치 신호 AIS가 아닌 무손 328호의 AIS를 허위로 내보냈습니다. 이 선박은 주기적으로 북한 남포에서 출발해 중국 해안을 따라 운항했습니다. 전문가 패널은 보고서에서 언급된 제재 위반 선박 대부분이 중국 영해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다른 사례는 북한으로 정제유를 운반한 안핑호인데요. 전문가 패널은 중국 기업이 이 선박을 소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안보리는 북한의 정제유 수입을 제한하고 있고 또 석탄의 경우 북한의 수출을 금지하고 있는데요. 두 개 품목의 불법 수출입에 중국이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 건가요?
네, 2017년 채택된 안보리 결의 237호는요, 북한의 석탄 수출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해 약 250만 톤의 석탄을 수출했습니다. 한 회원국이 북한이 석탄을 싣고 해외로 수출하는 선박의 움직임을 최소 400회 파악했다고 보고했는데요. 대부분은 중국 닝보 저우산 지역으로 수출됐다고 밝혔습니다. 실제 보고서에는 한 회원국의 각각의 위성 사진을 합쳐서 한 면에 동시에 나타나도록 한 그림이 공개됐는데요. 이에 따르면 지난해 6월 17일 북한과 관련된 선박 약 20척이 닝보 저우산 인근 해역에 모여있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해양에서의 대북제재 위반에 연루된 중국의 활동 중 또 다른 사례도 있습니까?
네, 이건 역시 꾸준히 지적되고 있는 부분인데요. 바로 조업권 판매입니다. 조업권 판매는 안보리 결의에 따라 금지되어 있지만 중국은 지속적으로 북한으로부터 조업권을 사서 북한 영해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번 보고서에는요, 링유연 0002호 사례가 소개됐습니다. 이 선박은 지난해 10월 북한 해역에서 조업 활동을 하는 것이 포착됐는데요. 전문가 패널이 확인한 결과 이 배는 중국 어선으로 드러났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회피 전략을 쓰고 있다는 점인데요. 링유연 0002호는 태극기를 달고 운항했습니다. 다른 선박들의 경우 선박 명칭을 아예 지우기도 했다고 전문가 패널은 설명했습니다.
보고서에는 중국의 불성실한 제재 이행이나 북한의 불법 활동에 대한 방조를 지적하는 내용이 담겨 있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가령 전문가 패널은 중국 측에 불법 행위에 연관된 선박들의 정보를 제공하고 중국 당국이 나서서 납포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중국 측의 반응은 한결같았는데요. 바로 정보 부족입니다. 전문가 패널에 제공한 정보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들 선박의 활동을 조사할 수 없다는 주장입니다. 그런데 중국의 이런 반응은요, 새로운 게 아닙니다. 과거 북한의 불법 정제유 수입과 관련해서 미국 등 유엔 회원국들이 위성 사진 등을 증거로 제시하면서 북한이 수입 한도를 초과했고 따라서 각국이 대북 정제유 제공을 중단할 것을 공개적으로 요청했을 때에도 중국은 증거 부족을 내세우며 조사를 거부했습니다.
그렇군요. 이번 보고서에는 북한의 사이버 활동, 그중에서도 가상화폐 해킹 공격에 대한 내용이 담겼는데 중국이 이 분야에도 관련이 됐나요?
네, 맞습니다. 중국은 북한의 돈 세탁에 연루된 것으로 지목됐습니다. 북한은 2019년 7월과 9월 각각 27만 2천 달러와 250만 달러 상당의 알트코인을 해킹한 뒤에 이를 더 안정적인 가상화폐인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으로 환전, 즉 돈 세탁을 했는데요. 전문가들은 이 돈 세탁이 중국의 비상장 거래소를 통해 이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오택성 기자였습니다. 바이든 정부는 북한 비핵화에서 중국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트럼프 정부에서 활동한 존 볼튼 전 국가안보보좌관도 최근 기고문을 통해 바이든 정부가 북한 비핵화를 위해 중국 역할에 집중해야 할 때라고 권고했습니다. 하지만 많은 전문가들은 중국이 북한 문제에 협조할 가능성이 과거보다 더 낮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존 볼튼 전 국가안보보좌관은 최근 워싱턴 이그제미너에 바이든은 중국을 통해서 북한에 맞서야 한다는 글을 기고했습니다. 볼튼 전 보좌관은 북한이 지난 30년 이상 경제적 보상과 제재 해제를 대가로 비핵화를 하겠다고 약속한 뒤 지키지 않았다며 이제는 미국이 중국에 집중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중국이 70년 이상 북한에 대규모 군사 지원을 하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북한을 보호했으며 북한이 사용하는 에너지의 90%를 공급하고 경제 지원을 해왔다는 것입니다. 볼튼 전 보좌관은 명백히 중국은 북한을 탄생시켰고 지탱하고 있다며 이제 중국은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은 시진핑 주석에게 김정은의 핵 야욕을 끝내 진지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미국과의 갈등이 크게 고조될 것이라고 경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볼튼 전 보좌관은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는 중국의 발언을 미국이 너무 오랫동안 순순히 받아줬다며 중국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행동에 나서지 않으면 북한은 핵무기 개발에 계속 진전을 이룰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도 지난 18일 미한 2+2 회의 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중국은 북한이 비핵화를 하도록 설득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공개리에 강조한 바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에 대해 미국과 중국의 우선순위는 다르지만 비핵화는 이익이 교차하는 부분이라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미중 관계가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북한 문제에 중국이 협조적으로 나올 가능성은 낮다고 지적합니다. 애틀랜틱 카운슬의 로버트 매닝 선임 연구원은 이를 VOA에 미중 관계가 이토록 험악하고 긴장이 이 정도로 고조됐던 적이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I think that the state of US-China relations will be a factor in what China does and they're not going to cooperate to help us. They're going to cooperate because they see it's in their interest.
매닝 연구원은 중국의 행동을 결정하는 데 미중 관계도 영향을 줄 것이며 중국은 미국을 돕기 위해서가 아니라 스스로의 이익에 부합할 때에만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 해군 분석센터의 켄 고스 적성국 분석국장은 이를 VOA에 중국은 북한 비핵화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The United States and China right now are not in a very good position with each other that came out at the meetings in Anchorage. And I think China has no desire to carry the U.S. water on.
고스 국장은 알래스카주 앵커리지에서 열린 미중 고위급 회담 이후 미국과 중국의 관계가 현재 좋지 않은 상황이라며 중국이 미국을 위해 모종의 역할을 할 마음이 전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따라서 중국은 기존의 대북 제재를 약화시키고 미국의 신규 대북 제재도 회방놓을 것이라고 고스 국장은 전망했습니다. 미북 갈등이 최고조였던 4년 전에 비해 중국이 북한 문제를 시급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패트리샤 김 미 평화연구소 중국 담당 선임 연구원은 이를 VOA에 미국이나 동맹들만큼 중국이 북한 비핵화를 급하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I don't think China feels the same urgency that the United States and its allies feel about denuclearizing North Korea. If you look at Xi Jinping and Kim Jong-un's exchange earlier this month,
김 연구원은 이달 초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보낸 친서에서 북한 비핵화는 언급하지 않은 채 조선반도의 평화 안정을 수호하며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공헌을 할 용의가 있다라고만 밝혔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북한 비핵화를 가장 우선시하는 미국의 입장과 뚜렷이 대비된다는 것입니다. 김 연구원은 중국이 지금 상황에서 미국과의 전략적 경쟁에만 치중하고 있을 뿐 북한 문제 해결에는 관심이 없다며 미중 경쟁이 고조될수록 중국은 한반도에서는 현상 유지만 노릴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I think China is generally feeling less urgency to pressure North Korea today as opposed to 4 years ago when Chinese leaders were genuinely worried about war erupting in their backyard.
특히 화염과 분노라는 발언이 나온 4년 전에는 중국 당국이 뒷마당에서 전쟁이 날까 걱정했지만 이제 미국의 북한에 대한 선제 공격 가능성이 배제된 상황에서는 중국이 북한을 압박할 긴급한 필요를 못 느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조엘 위트 스팀슨 센터 선임 연구원은 최근 열린 토론회에서 미국이 북한 비핵화에서의 중국 역할론이라는 같은 함정에 거듭 빠졌다고 지적했습니다.
We've fallen into that same trap over and over again over many administrations. The idea that China's gonna save our bacon.
중국이 한반도 문제에서 미국을 공경으로부터 구해줄 것이라는 생각을 미국 행정부들이 계속하고 있지만 그럴 일은 절대 없다는 것입니다. 위트 연구원은 북한 문제에서 미국과 한국이 주도권을 잡고 중국은 보조적인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의 상황을 공유하는 선에서 중국이 회방을 놓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You heard the Biden administration saying, we want China to help us on North Korea. I've been saying for years that will never happen. I think that China...
조지 워싱턴 대학의 그레그 브레진스키 국제학 교수도 최근 토론회에서 바이든 정부가 북한 문제에서 중국이 미국을 돕길 원한다고 말했는데 그럴 일은 절대 없다고 단언했습니다. 브레진스키 교수는 중국이 북한을 협상장으로 데려올 수는 있겠지만 미국이 원하는 수준의 압력을 가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마이크 폼페오 전 미 국무장관은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의 비핵화에서 진전을 더 이루지 못해 유감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에 억류됐던 한국계 미국인 3명이 미국으로 돌아오는 모습을 본 것을 국무장관으로서 가장 좋았던 순간으로도 꼽았습니다. 김영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폼페오 전 국무장관은 1일 시사 팟캐스트 루슬리스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의 비핵화에서 진전을 더 이루지 못한 건 유감이라고 말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핵실험이나 장거리 미사일 시험을 하지 않도록 설득하는 데는 성공했지만 김 위원장이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도록 만들지는 못했다는 겁니다. 폼페오 전 장관은 북한과의 관여와 두 번의 정상회담 등은 상당한 경험이었다며 실제로 진전을 이뤄낼 수도 있겠다고 생각되는 순간들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궁극적으로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희망했던 것에는 못 미치는 상황을 받아들여야 했다고 말했습니다. 미 중앙정보국 CIA 국장이었던 2018년 4월 북한을 처음 비밀리에 방문한 것과 관련해선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화염과 분노 발언에 따른 긴장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과 북한 간 긴장이 고조된 상황에서 긴장 수준을 낮추고 이성적인 대화가 가능한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였다는 겁니다. 폼페오 전 장관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정상회담이 적절할지 고려할 준비가 돼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폼페오 전 장관은 자신이 CIA 국장이 됐을 때는 어느 날 비행기를 타고 평양의 활주로에 착륙해 최악의 반인도 범죄를 저지른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게 될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미국인 대학생 워터 원비어를 감옥에 넣었다가 나중에 미국으로 돌려보냈지만 원비어는 결국 북한에서 받은 대우 때문에 사망했다는 겁니다. 폼페오 전 장관은 북한 방문 전에 몇 개월 동안 준비했지만 북한을 방문하는 건 아무리 준비해도 완벽할 수는 없다고 회고했습니다. 폼페오 전 장관은 북한과의 관여를 통해 북한에 억류됐던 한국계 미국인 3명이 돌아오게 됐다면서 그들이 워싱턴 근교의 앤드루스 공군기지에 도착한 군용기에서 내려오는 모습을 본 건 국무장관으로 가장 좋았던 순간이라고 말했습니다. 폼페오 전 장관은 또 10명이 넘는 미군 참전용사의 유해가 미국에 돌아왔고 궁극적으로는 가족의 품에 안겼다고 덧붙였습니다. VOA 뉴스 김현규입니다.
북한 핵 프로그램을 심각한 위협으로 간주하는 미국인 비율이 약 1년 사이 낮아졌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올해는 작년과 달리 북한보다 중국의 영향을 더 심각한 위협으로 인식하는 미국인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AP통신과 시카고대학교 여론연구센터가 공동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북한의 핵 프로그램이 미국에 가하는 직접적 위협을 매우 혹은 극도로 우려한다고 답한 비율은 46%로 나타났습니다. 30일 발표된 이번 여론조사는 지난달 25일부터 29일까지 미국 성인 1,166명을 대상으로 실시됐습니다. 미국에 대한 북핵 위협을 극도로 우려한다고 답한 응답자가 19%, 매우 우려한다는 응답자가 27%였습니다. 바이든 행정부 초기인 지금 북핵을 미국에 대한 심각한 위협으로 인식하는 미국인 비율은 전임 트럼프 행정부 시절인 2020년 초에 비해 낮아진 겁니다. 미북 비핵화 협상의 장기 교착 상태가 이어지던 지난해 1월 중순 실시된 여론조사에서는 북핵 위협을 매우 혹은 극도로 우려한다고 답한 비율은 53%로 이번 조사보다 7%포인트 높았습니다. 당시 여론조사는 북한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참관하에 초대형 방사포 2기를 시험 발사한 지 약 3개월이 지난 시점에 실시됐었습니다. 특히 당시 조사 때 북한을 심각한 위협으로 인식한 비율은 민주당 지지층이 61%로 공화당 44%보다 높았습니다. 반면 이번 여론조사에선 공화당 지지층의 심각한 우려 답변이 51%로 민주당 41%보다 높았습니다. 무소속 지지층 사이에서 북핵 프로그램을 심각히 우려한다고 답한 비율은 46%로 지난해 초 49% 대비 다소 낮아졌습니다. 북핵 위협을 중간 수준으로 우려한다고 답한 비율은 36%로 지난해 1월 30%보다 다소 높아졌습니다. 북핵 위협을 별로 혹은 전혀 우려하지 않는다고 답한 비율은 17%로 지난해 1월과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이란의 핵 프로그램과 관련해선 47%가 심각한 위협으로 인식한다고 답해 역시 지난해 1월 56% 대비 낮아졌습니다. 러시아의 전 세계 영향력을 매우 혹은 극도로 우려한다고 답한 비율도 지난해 1월 50%에서 이번에는 44%로 떨어졌습니다. 반면 이번 여론조사에선 작년 초와 달리 북한보다 중국의 영향력을 심각한 위협으로 인식하는 미국인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0년 1월 전 세계의 중국의 영향력을 매우 혹은 극도로 우려한다고 답한 비율은 48%로 북핵 53%보다 낮은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여론조사에선 54%가 중국의 영향력을 매우 혹은 극도로 우려한다고 답해 북핵보다 더 심각한 위협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한편 현재 미국이 전반적으로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답한 비율과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비율이 각각 50%로 양분됐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는 42%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답한 반면 58%는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답했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전반적 국정 지지율은 61%로 나타났습니다. 정책별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의 73%, 보건 62%, 경제 60%, 대외정책은 55%로 파악됐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북한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봉쇄했던 중국과의 국경을 다시 열 가능성을 보여주는 정황들이 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북중 교역이 이달 중 부분적으로 재개될 조짐들도 포착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김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통일부 당국자는 1일 기자들과 만나 북중 국경 봉쇄가 완화되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동향이 지속해서 관찰됐는데 최근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당국자는 다만 이런 동향들이 곧바로 국경 봉쇄 완화로 이어질지 그 시기는 언제일지를 예단하기는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통일부의 이 같은 판단은 수입물자 소독법 채택 등 북한 매체를 통해 알려진 북한 동향과 북중 국경에서 활동하는 민간단체들의 전언 등을 종합해서 내린 겁니다. 앞서 북한은 지난달 초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제14기 제13차 전원회의에서 수입물자 소독법을 채택했습니다. 이 법은 국경에서 수입물자를 소독하도록 하고 관련 절차와 방법, 질서를 어기면 처벌하도록 한 법으로 북한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발생 이후 봉쇄했던 국경을 일부 열고 수입 등 무역 재개를 준비하기 위한 조치라는 관측을 낳았습니다. 통일부가 국경 봉쇄 완화 동향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진 않았지만 북한 내부 소식통을 통해 이 같은 조짐들이 전해지기도 합니다. 탈북민 출신인 조충희 굿파머스 연구소장은 2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 무역성이 지난달 중순 평안북도 신의주와 양강도 해산 등 북중 국경 주요 무역 거점 도시들에 있는 대외 무역기관들에게 중국으로부터 식량과 비료 등을 구입하라는 지시를 내렸고 이에 따라 계약이 속속 체결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3월 20일 지나서부터 중국 쪽에 있는 그 대방이라고 그러죠. 회사들 뭐 이런 대방들하고 계약을 지금 체결하기 시작했어요. 지금 계약한 내용들을 보면 뭐 꿀이라든지 뭐 술이라든지 약초라든지 그 자기네가 팔 수 있는 거 이런 것들 하고 기본 이제 식량하고 비료하고 이제 교환하는 그런 계약들이 지금 척척 체결되고 있거든요.
조 소장은 북한 소식통들의 말을 인용해 신종 코로나 비상 방역 차원에서 인적 교류가 쉽게 풀리진 않겠지만 열차를 이용한 물자 교류는 부분적으로 완화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조 소장은 북한이 수입하려는 주요 품목은 식량을 비롯해 밀가루와 설탕, 비료, 농약 등이라고 말했습니다. 조 소장은 북한이 지난해 수해와 신종 코로나로 인한 국경 봉쇄로 춘공기 식량이 떨어진 집을 일컫는 이른바 전량 세대가 예년보다 한 달 정도 이른 3월부터 나타났다며 식량 수입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역마다 차이는 있지만 일부 곡창지대의 전량 세대 비중이 전체 세대의 5%에서 10% 정도로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또 물자 수입을 위한 달러와 위안화 수요가 늘면서 달러의 경우 1달러에 6,700원에서 6,800원 정도 하던 환율이 7,000원 선을 회복했다고 전했습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중국 단둥시와 신의주를 잇는 조중우이교의 철도에 한해서 이달 중 봉쇄를 풀려는 정황들이 포착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조 박사는 북한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신의주 북쪽 의주 비행장에 북한 각 기관들의 새 철도 물류 창고를 짓고 이곳에서 방역 처리한 물품을 평양으로 운송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기존에 있는 조중의역에서 철도만 인적 교류나 일반 차량은 금지하고 철도만 조만간 4월경에 열 개연성이 높다 이렇게 말을 하고요. 이걸 위해서 평양에 있던 철도 물류 창고를 신의주 북쪽의 의주 비행장으로 옮겨서 그쪽에 각 기관이 창고를 짓게 하고 그다음에 이 소독과 검역시설을 만들어놨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달 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교환한 친서를 통해 두 나라 인민들에게 보다 훌륭한 생활을 마련해줄 용의가 있다고 밝혀 북한 지원을 시사한 것이라는 해석을 낳았습니다. 조한범 박사는 북한의 중국과의 일부 교역 재개 움직임은 중국으로부터의 모종의 지원 약속을 받아들이기 위한 사전 조치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북한의 고려항공은 1일과 2일 평양에서 출발해 중국 베이징에 도착하는 항공편 운항을 공지했습니다. 1일 고려항공 홈페이지에는 고려항공 JS251편이 1일 오후 4시에 평양을 떠나 오후 5시 50분에 베이징에 도착하고 이튿날에는 JS151편이 같은 스케줄로 중국으로 향하는 편도 일정이 공개되었습니다. 하지만 실시간 항공기 경로 추적 웹사이트인 플라이 트레이더 24에 따르면 이륙 예정 시간인 1일 오후 4시부터 4시 30분 사이 평양 인근에서 항공기가 관측되지 않아 실제로 항공기를 띄우진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 북중 항공 노선 재개를 준비하는 차원에서 홈페이지를 테스트해본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북한은 지난해 1월 신종 코로나 사태로 중국은 물론 해외와 모든 육해공 통로를 봉쇄하고 인적, 물적 교류를 차단해 왔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평양의 외교관들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차단을 위한 북한 당국의 국경 봉쇄로 필수품 구입에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북한 주재 러시아 대사관이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외교관들이 북한을 떠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김영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주재 러시아 대사관은 1일 북한 당국의 전례 없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 봉쇄 조치로 평양 주재 외교관들이 극심한 필수품 부족 현상에 직면해 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대사관은 이날 사회 연결망 서비스인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북한 주재 외교관들이 대부분 떠나 현재 평양에는 9명의 대사와 4명의 임시 대사들이만 남았고 심각한 의약품과 생필품 부족을 겪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러시아 대사관은 이런 현상이 북한 당국의 강력한 코로나 바이러스 봉쇄 조치 때문이라며 대다수 대사관의 인력과 기능이 최소한으로 축소됐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영국과 독일, 이탈리아, 프랑스 등 12개 나라 공관은 모두 폐쇄됐고 국제인도주의 기구의 외국 직원들도 모두 떠났거나 철수 중이라며 평양에는 현재 외국인이 290명도 채 되지 않는다고 전했습니다. 러시아 대사관은 북한 당국의 전례 없는 봉쇄 조치와 의약품, 생필품의 심각한 부족 상태, 취약한 의료 문제 해결 방안 부재 등을 모두가 이겨낼 수 있는 건 아니라면서 평양을 떠나는 외국인들을 이해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페이스북에 사람들이 떠난 것으로 추정되는 평양 내 외교 공간의 사진을 올리고 코로나 봉쇄로 인해 어려웠던 지난 몇 개월 동안 가까워지고 친해진 외교단의 동료들이 고국으로 행복하게 돌아가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지난 2월에는 평양에 주재하던 러시아 외교관이 가족과 함께 궤도 수레를 직접 몰고 두만강 쪽 국경을 넘어 귀국하는 사진이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러시아 외무부는 이 외교관과 가족 등 8명이 궤도 수레를 타고 귀국하는 모습을 담은 사진을 페이스북에 공개한 겁니다. 이들은 기차와 버스를 타고 국경에 도착했고 여기서부터 궤도 수레를 직접 몰고 1km 정도 이동해서 귀국했습니다. 북한 정부는 코로나 바이러스 유입을 막기 위해 다른 나라와 연결되는 교통편을 전면 중단시켰습니다. 지난해 초부터 북한에서는 기차나 수레가 국경을 넘나드는 것도 금지됐습니다. 당시 러시아 외무부는 페이스북에 북한이 1년 넘게 교통편을 중단시킨 탓에 귀국하는 것이 매우 길고 어려운 여행이라고 설명했습니다. VOA 뉴스 김현규입니다.
매주 금요일 북한 관련 화제성 소식을 전해드리는 뉴스 풍경입니다. 미국 내 북한 인권단체들이 해외에 정착한 탈북 여성들과 함께 여성의 인권과 역량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장량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Can you tell us how empowered you were as a North Korean woman? What kinds of rights and freedoms?
당신이 북한에 있을 때 여성으로서 역량이 강화됐는지 말해줄 수 있습니까? 북한에서 어떤 권리와 자유를 누렸습니까?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북한인권자유연합 수전 쇼울트 대표가 질문을 던집니다. 대상은 영국과 미국 그리고 한국에 정착한 3명의 탈북 여성입니다. 13년간 영국에 거주하며 올 1월 구의원 선거에 출마한 북한인권활동가 박지현 씨와 미국 탈북난민 1호로 2006년 입국해 사업가로 성공한 데보라 최 씨, 그리고 한국에서 인권활동을 벌이고 있는 제이드 씨입니다. 행사를 주관한 북한자유연합은 2016년 3월 18일 UN 여성지위위원회 UNCSW가 북한 여성들의 인권 상황을 세상에 처음 알린 날을 기억하고 활동을 이어가기 위한 목적으로 매년 여성 인권 행사를 열고 있습니다. 올해도 지난달 18일 북한에서 버틴 탈북 여성의 역량이라는 주제로 미국 내 국제인권단체인 주빌리 캠페인과 공동으로 행사를 주최했습니다. 영국의 박지현 씨는 쇼울트 대표의 첫 질문에 자신은 북한에서 여성의 인권에 대해 아는 것이 없었다며 1946년 남녀평등권을 공포한 북한에서 여성은 아프거나 임신해도 대우받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박지현 씨는 또 북한에서 여성의 직업은 매우 제한적이며 자유와 권리, 행복이 무엇인지 모르는 여성들은 심각한 가정폭력의 피해자임에도 남성은 가해자로 인식조차 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So this means North Korean never care about the North Korean women and girls. So that's why usually it's domestic.
박지현 씨는 그러나 영국에서 여성은 가족과 사회 구성원으로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며 자신은 이미 꿈을 이뤘다고 말했습니다. 온 가족이 식탁에 둘러앉아 식사하며 자녀들의 미소를 보는 것이 꿈이라는 박 씨는 이것은 북한 주민이 이뤄야 할 꿈이며 한 가족을 살리는 것이 세상을 살리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동부 버지니아주 리치몬드에 거주하는 데보라 최 씨는 북한 여성은 권한이 전혀 없는 반면 노동력을 착취당한다고 증언했습니다.
They take advantage of it and exploit women by assigning them jobs, like doing hard labor, such as in construction.
추가적인 권한을 부여한다는 말은 있지만 실제 삶은 건설, 광업 분야에서의 노동 착취, 남성과 같은 군 복무가 있다는 겁니다. 한국에 거주하는 제이드 씨는 어린 시절 아버지가 계셨지만 어머니가 가장이었다며 불법 무역을 통해 가까스로 생계를 꾸렸다고 말했습니다. 영국, 미국, 한국에서 온라인으로 참여한 3명의 탈북 여성은 동생을 구하거나 자유로운 삶과 가족의 생계 목적 등 각자의 탈북 동기를 설명했습니다. 이 행사는 북한에서의 삶을 견디며 여성으로서 권리조차 누리지 못했던 탈북 여성들이 탈북 이후 재정착 과정에서 겪는 현실을 조명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주빌리 캠페인의 앤 부알다 디렉터는 유엔 난민기구가 난민으로 규정한 탈북민들이 중국 정부에 의해 강제 북송되고 있는 점을 상기시켰습니다. 부알다 디렉터는 이들이 마주하는 위협으로 강제 낙태, 성폭력, 고문, 강제 노동을 지적하며 제3국에 도착한 탈북 여성 중 27%가 구금 등 엄청난 고통을 겪었다고 말했습니다. 부알다 디렉터는 이런 고통을 겪은 탈북민들이 재정착 과정에서 어떤 어려움에 직면하는지 또 어떤 지원을 받고 있는지 아는 것은 중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박지원 씨는 영국에는 탈북 난민의 언어와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대변해줄 변호사나 통역자가 부족해 겪는 어려움이 적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영국 정부는 난민이 영주권을 받기까지 성인 한 명당 54파운드, 미화로 75달러, 부부는 150달러, 자녀 한 명당 70달러를 지원합니다. 영주권 취득 후 월 3,000파운드, 즉 4,000달러 소득이 넘으면 지원금을 중단합니다. 이날 행사는 미국과 한국, 영국 내 탈북민들이 정착 초기 정보 지원의 수준을 비교할 수 있는 자리였는데 영국과 미국 내 탈북민의 경우 정보의 지원보다 언어 장벽이 가장 큰 장애 요소로 꼽혔습니다. 데보라 추 씨는 미국 정부가 제공하는 6개월 영어 교육은 부족했고 공부를 더 하고 싶었지만 하루 종일 일해야 했다고 말했습니다. 무엇보다 영어가 모자라 해고를 당해도 아무 말을 할 수가 없어 매우 힘들었던 경험을 나눴습니다.
I mean, I tried it. And every time I kicked up because of not speaking English. So it was so sad. I remember...
데보라 씨는 한국 정부의 지원이 부러웠던 적이 있었다며 그럼에도 미국 정착 초기 경험이 자신을 강하게 만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제이드 씨는 어린 나이에 혼자 탈북했던 만큼 경제적인 어려움이 가장 힘들었다고 말했습니다. 파트타임 세 개를 동시에 하면서 대학에 다녔고 돈을 벌어 북한의 가족에게 보내느라 휴학과 복학을 반복했다는 겁니다.
Really, really hard, I could say. But it made me, you know, how to survive.
일반 한국인 학생에 비하면 매우 힘든 시간이었지만 이곳에서 생존할 수 있게 만들었다는 제이드 씨는 자신 역시 내면의 강인함이 생겼다며 의미를 뒀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은 여전하다며 다양한 일터에서 경험을 쌓았다는 제이드 씨는 아직도 적합한 교육이 모자라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제이드 씨는 중년의 나이에 한국에 정착하는 탈북민들의 어려움에 대해서도 지적했습니다. 이들은 꼭 필요한 정보를 몰라 어려워하며 생계를 위협당하고 있고 이 때문에 한국에 와서도 굶주린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부알다 디렉터는 2019년 7월 한국 내 탈북민 한성옥 씨가 9살 난 아들과 함께 굶어 죽은 채 발견된 사건을 알고 있다며 미국 내 탈북민도 스트레스와 어려움을 극복하지 못하고 자살로 생을 마감하는 사례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부알다 디렉터는 또 탈북민의 어려움으로 낙인과 오명을 언급했고 박지현 씨는 인신매매 경험을 한 여성들은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싶어 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박지현 씨는 중국 내 인신매매 문제를 개선하는 활동과 관련해 여성들이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데보라 씨는 국제사회가 이 문제에 더 많은 관심을 갖도록 목소리를 높여야 하며 아울러 미국 내 탈북민들이 정신건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관심을 호소했습니다.
So after came out here, like a freedom country, which is so good, that's what I wanted. But I didn't have the process of living here right away, you know.
So, 데보라 씨는 북한 내 삶과 탈북 과정, 또 미국에서 겪는 문화적 충격과 낯선 자유를 누리는 것조차 어려운 탈북민들을 도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장량입니다.
비오에이 뉴스 투데이 북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내일 북한은 대부분 지역에 흐리고 비가 내리겠고 함경도는 비 외에 눈이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 0도에서 12도, 낮 최고는 4도에서 16도,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0.5 내지 2.5m, 서해 앞바다 0.5 내지 2m로 일겠습니다. 지역별 날씨입니다. 평양은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최저 9도, 최고 15도입니다. 남포도 흐리고 비가 내리고 최저 9도, 최고는 13도. 신의주는 흐리고 비가 내리다가 오후에는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최저 8도, 최고 14도. 강계 흐리고 비, 최저 5도, 최고 10도. 해주 오전에 흐리고 가끔 비가 내리고 오후에는 흐리고 계속해서 비가 내리겠습니다. 최저 12도, 최고 14도. 사리원 흐리고 비 내리고 최저 10도, 최고 14도. 함흥은 흐리고 오전에는 가끔 비가 내리다 오후에는 계속 비가 내리겠습니다. 최저 7도, 최고 11도. 장주인 오전에 흐리고 비 내리고 오후에는 비 또는 눈이 내리겠습니다. 최저 2도, 최고는 8도입니다. 해산은 흐리고 비, 최저 3도, 최고 8도. 원산은 오전에 흐리고 가끔 비가 내리겠고 오후에는 비가 계속되겠습니다. 최저 8도, 최고 11도. 청진 오전에 비 내리고 오후에는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최저 5도, 최고 12도. 선봉은 흐리고 오전에 비 내리겠습니다. 오후에도 계속해서 비가 내리겠습니다. 최저 4도, 최고 13도. 삼지연은 흐리고 비 또는 눈이 오는 곳도 있겠습니다. 최저 0도, 최고 4도입니다. 이어서 해상 날씨, 동해는 오전 한때 비가 내리고 오후에는 계속해서 비가 내리겠습니다. 물결은 앞바다에서 오전에 0.5 내지 1.5, 오후에는 1 내지 2.5로 약간 높아지겠습니다. 먼바다 오전에 1 내지 2, 오후에는 1 내지 3미터로 역시 높아지겠습니다. 서해는 흐리고 비가 내리겠고 물결은 앞바다에서 오전에 0.5 내지 1.5, 오후에는 0.5 내지 2미터. 먼바다는 오전에 1 내지 2.5미터, 오후에는 1.5 내지 3미터로 약간 높게 일겠습니다. 한국기상청이 제공한 북한 날씨였습니다. 지금까지 뉴스투데이 3부를 보내드렸습니다. 잠시 후에 세계 뉴스가 방송됩니다.
매일 새벽과 아침에 청취 가능한 VOA 방송 주파수 안내입니다. VOA 새벽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보내드립니다. 또 인터넷으로도 청취 가능한 VOA 방송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korea.com입니다.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을 더욱 빠르고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VOA 방송 많은 애청 바랍니다.
뉴스입니다. 이란 핵합의 JCPOA 서명국들이 미국을 포함해 다음 주 오스트리아에서 핵합의 복원을 위한 협상을 시작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 신문은 오늘 서방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이란과 프랑스, 독일, 영국, 러시아, 중국, 그리고 미국 등 JCPOA 모든 서명국의 고위 관리들이 오스트리아 수도 빈에서 모일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다만 현재로서는 미국과 이란 간의 직접적인 논의는 계획되지 않았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오스트리아 빈은 지난 2015년 당시 바락 오바마 행정부가 이란 핵합의를 위한 최종 협상을 벌였던 장소입니다. 로이터통신도 오늘 이란과 JCPOA 서명국이 오는 6일 오스트리아에서 만나 핵합의 복원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유럽연합 EU가 주최한 JCPOA 공동위원회 화상회의에서 참여국들은 이 같은 내용에 합의했습니다. 아바스 아락치 이란 외무차관은 이란 TV에 출연해 오늘 화상회의에서 솔직하고 진지한 대화를 나눴으며 참여국들이 오는 6일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대면 회동을 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가 오는 16일 미국에서 정상회담을 개최할 예정이라고 일본 정부가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가토 가스노부 관방장관은 오늘 기자회견에서 미일 정상회담 계획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스가 총리는 바이든 대통령과 대면 회담하는 첫 외국 정상입니다. 이와 관련해 가토 관방장관은 미국이 미일 동맹과 양국 관계에 중대한 우선순위를 두고 있으며 미국 정부가 인도태평양 지역에 전념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설명했습니다. 일본 정부에 따르면 두 정상은 이번 회담에서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실현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협력을 재확인하고 중국과 북한 문제 등 연내 현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북한 당국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차단을 위한 전례 없는 방역 조치로 인해 외국 외교관들이 대부분 평양을 떠나 현재 대사 9명만이 남아있다고 평양주재 러시아 대사가 밝혔습니다. 러시아 대사관은 이를 사회공개망 서비스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현재 9명의 대사와 4명의 임시 대사 대리만 남아있다며 기능을 계속하고 있는 대다수 대사관의 이동도 최소로 축소됐다고 소개했습니다. 러시아 대사관은 그러면서 평양에는 현재 외국인이 거의 남아있지 않으며 다 합쳐도 290명 이하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외교관 등이 평양에서 철수하는 이유는 유례 없이 엄격한 전면적인 제한과 의약품 등 생필품의 심각한 구조, 건강 문제 해결 방안 부재 등이라고 러시아 대사관은 설명했습니다. 미국 백악관이 세계 반도체 공급난과 관련해 12일 기업들을 초청해 해법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미국 언론에 따르면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브리언 디즈 국가경제위원회 국장이 기업 대표들과 함께 반도체 부족 사태 여파와 향후 전망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반도체 업체와 자동차 업체, 기타 기술 기업, 의료기기 전문 기업 등이 초청됐습니다. 여기에는 세계적인 반도체 생산 기업인 한국의 삼성전자를 비롯해 미국의 GM, 반도체 위탁 생산 전문 업체인 글로벌 파운드리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 정부 당국자는 이와 함께 반도체 공급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의회와 관련 동맹국과 계속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실향용 반도체 부족은 지난해 시작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여파로 더욱 심화됐습니다. 앞서 조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공개한 대규모의 인프라 투자 계획에서 약 500억 달러를 반도체 분야에 투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백신 부족 사태 후 내분 양상을 보였던 유럽연합 EU 국가들이 절박한 일부 회원국에 백신 물량을 추가 제공하기로 합의했습니다. EU 대사회의 의장국인 포르투갈은 어제 성명을 통해 올해 2분기에 공급되는 화이자 백신 1000만 회분을 백신이 부족한 5개국에 더 많이 제공하기로 19개 회원국이 합의를 이루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EU는 27개 회원국의 인구를 기준으로 백신을 배분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합의에 따라 불가리아와 크로아티아,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슬로바키아 등 5개국은 자국 배분량에 더해 285만 회분을 나누어 추가 공급하게 된다고 EU는 설명했습니다. 오스트리아와 체코, 슬로베니아 3개 국가는 이번 합의에 반대하며 기존의 자국 몫을 고수하기로 했습니다. 이유는 백신 접종에 더욱 박차를 가해 오는 7월까지 성인 인구의 70%까지 접종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미국과 브라질에 이어 세계에서 세 번째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많은 인도에서 신규 감염 사례가 6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인도 보건부 집계에 따르면 오늘 인도에서는 81,466건의 신규 감염이 보고됐습니다. 이는 지난해 9월 16일 97,884명이 보고된 이후 가장 많은 수치라고 현지 언론은 보도했습니다. 경주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저녁 방송은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9320, 9490, 12,080kHz로 밤 10시부터 11시까지는 단파 9320, 12,045, 12,080kHz로 또 밤 11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410, 12,045, 12,080kHz로 청취 가능합니다.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은 중파 AM 1566kHz로 또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